기획 특집 시민 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인권 전문가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장슬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5회에 걸쳐서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인권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그리고 짤막한 상황극과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인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성 연구원님, 인권이 무엇인가요?
네, 인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인권에 대해서는 고대에서부터 당연시 여겨졌던 것은 아니고요. 고대에는 한때는 노예제가 당연시 여겨진 적도 있었고, 네. 20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그런 투표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권에 대한 것은 인민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쟁취하고 지켜온,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국가들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 규약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네, 국제 규약은 A규약, B규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A규약, B규약은 그 북한 이 국제 인권이라는 그런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1948년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그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뜻을 구체적으로 그 분류를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A규약, B규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A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고 부르고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그동안 15회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네.
그런 정치적 권리라든지 생명권, 자유권, 교육권, 결혼에 대한 권리, 직업에 대한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이 A규약, B규약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째인데요. 이렇게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네, 북한에 대한 인권 그 상황이 1990년대 중후반 탈북자분들이 중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인권 상황이 알려지고 처음에는 그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그런 국가들도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그 증언과 그런 참담한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북한 측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한 확인과
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그 유일하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계속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외국인 납치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서부터 이동의 제한, 토대의 차별을 둔 직장 승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입당에 대한 제한 이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확인과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의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공식 기구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계속 채택이 되고 그 북한 인권 유엔 차원에서 특별 보고관 제도가 북한에도 적용이 돼서 그 보고관이 매년 2005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런 개괄적인 상황 보고서를 채택을 해왔는데요. 그럼 북한이 이런 보고서도 부정을 하고 결의안도 부정을 하자 유엔 차원에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텐데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북한이 UPR, 그러니까 국가 정례 검토를 통한 결의안을 권고 내용을 부정하고 그 부정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뚜렷이 밝혔고요.
네.
그 목적에 따라서 북한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런던, 방콕과 같은 국가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증언을 공개적으로 듣기도 했고요. 또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그 자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유엔 특별 보고관이 보고했던 보고서도 참조를 해서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활동을 토대로 정리한 게 북한 인권 보고서인데요. 북한 인권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들이 예상한 대로 북한에서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우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그리고 일상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했다는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사에 대해서도 이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 행군 이때 대량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네.
자연재해였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 때문에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했지만
네.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그 차별을 통해서 그 식량 배급에 대해서 우선권을 차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식량이 가고 누군가에게는 식량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네.
그것도 중대한 인권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거부로 인해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문헌, 보고서, 그리고 수기, 그리고 북한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이 인권 보고서의 채택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그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그리고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인권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그런 여론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또 북한의 인권 탄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네,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인권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는 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북한 국가, 북한 정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 차원에서 개선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차원에서 압박을 통해서 해결을, 압박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중요시 한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의 UN 현장 사무소가 설립이 된다면은 기존의 1년 동안 그 보고서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자체가 북한 정권의 엄청난 압박과 중국에 대한 그런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이 COI 보고서가 나온 후에 그 한국과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런 대화에 나서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금시설 내에 인권 탄압 고문이라든지 그 구금시설 내에 처우의 개선이라든지
네.
또 그동안 공개 처형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감소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 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이건 정치적인 협잡이고 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을 했지만
네.
겉으로는 반발을 해도 속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내부에서는 고민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 조금씩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COI 조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 뭐 주요 인권 탄압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이사회의 한 국가인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까지 5국 그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자국 내에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것을 피해갈 수만은 없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에, 특별히 서울에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잠시 전에 드렸는데요. 한국 정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 정부가 2008년부터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북한인권이사회에서 이사회나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 COI 설립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공동 제안국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그런 활동과 압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신 그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해결을 활동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 활동의 주체들이 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와 민간단체, 그 해야 하는 일이 각각 영역이 다를 텐데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 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자유로운 그런 협력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한 현안이 인권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라든지 상생에 관한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협력을 하고
네.
그의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인권단체에
지원이
하는,
좀 필요하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말고도 한국에 있는 여러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북한 인권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된 캠페인 그리고 국제 세미나 회의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중국에 나왔을 때 한국으로 데려오는 구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 문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기관은 북한 내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북한 내 인권 문제 중에 특히 정치범 수용소 철폐에 대해서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요, 북한 인권을 좀 개선시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단체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단체들 간의 연대도 중요하고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단체는 특히 이번에 유엔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유엔 조사 위원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해서 네. 국제사회와 좀 더 연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공론화되고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대화 중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현재까지는 한반도 내에 특히 북한에서 이런 정치적인 북한이 국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그리고 북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이 김정은과 그 측근에 대한 그런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제소가 진행될 경우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고 이게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중국에서도 굉장한 이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해결 문제가 결국 중국에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해가 되지 않고
네.
이 한반도에 대한 해결이 돼야 중국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동북아에서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성 연구원, 지금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 그리고 조사활동 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너무나 중대한데 그에 반해 그 일반 사회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 또 낮다는 점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개선이 되면 좀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탈북자들을 통해서 직접 듣고 계신 분으로서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북한 인권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북한 5년 동안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 수백 명과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 북한에서 아직도 북한에서의 인권은 개인의 행복을 도외시하고 너무도 전체주의 국가, 그러니까 한 사람 독재자를 위해서 모든 인민들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국가고 그것을 세뇌와 그리고 토대 차별을 통해서 개인들이 독재자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화 됐고 또 그런 구조에서 태어난 그런 탈북자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대라든지 차별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한국에 오신 점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이분들도 자유롭게 개인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다른 그 한 사람을 위한 사회가 아닌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과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독재국가가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었기 때문에 독재국가가 북한에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북한에도 참다운 인권이 곧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인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전하는 북한이지만 결국 실상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인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할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6회 동안 도움 말씀 주신 김인성 연구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